제가 지난주부터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련의 배경 1번, 그래서 베델에서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주보에는 시련의 배경 2 해놓고 하란에서의 시련이라고 했지만, 주보에 그렇게 쓴 이유는 공간이 좀 모자라서. 조금 길게 한다면 하란과 미스바에서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련의 배경 그첫 번째로서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쭉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가운데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야곱이 그 정도로 도망을 와서 아주 desperate한 마음으로 아주 심각한 마음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막판에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야곱이 교만을 깨부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얍복강으로 가야 되는 그먼 과정, 긴 여정, 20년의 긴 과정에 곧바로 얍복강으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란을 경유하여 얍복강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시련의 배경이지만 다음 두주 동안에도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의 큰 그림을 꼭 간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 한 사람만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열두 아들이 생겼고 열두 아들이 결국은 열두 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설교 이야기하는 나한 사람에게도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크게는 여러분의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쭉 펼쳐서 가게 되고 오늘 설교는 29장, 30장도 우리가 거론을 하게 될 거고 뒷부분에 가면 31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깜짝 퀴즈.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란에 누가 살고 있지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란에 도착을 했더니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번더 라반은 야곱과 어떤 관계입니까? 외삼촌과 그리고 조카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 라반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를 붙였습니다. 흥정의 달인. 흥정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흥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흥정의 달인 라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야곱도 흥정 그러면 뒤처지지 않아요. 죽한 그릇 가지고 형하고 흥정했잖아요. 물론 형하고 흥정했던 그 이야기가 구두로 되어진 거였기 때문에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미 흥정하는 데에는 이력이 있고요. 또 속임수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깜쪽같이 속였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지레짐작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삭이 당뇨병이었을 거다. 당뇨 합병증이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도 보니까 고기 같은 것만 진짜 좋아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게 어떤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아들의 목소리도 구분을 못해요? 아니, 실제로 사람 털하고 짐승 털하고 구분을 못하겠느냐고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달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랬던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와서 거기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라반은 외삼촌은 흥정의 달인이에요. 야곱의 머리 상투 붙잡고 흔들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흥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혼자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그의 늘 하는 그 속임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잔머리 이런 거에 베델에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까지 했으니까 아직 의기양양한 채로 비록 자기는 하나 한 사람이고 주머니에 가진 것도 없지만 외삼촌의 집에 들어갈 때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삼촌을 대하게 됐고요. 삼촌하고 대하게 되는데 거기서 흥정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여인 둘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두 딸을 보게 되는데 큰딸의 이름은 레아,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 요즘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레이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라반의 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좋은 거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실질적으로 눈이 잘 안 좋아서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사는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눈이 작은 여인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곱의 눈에 레아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뿅 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았든지 그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저기 라헬하고 나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촌이, 야 인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빈주먹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고 빈주머니로 왔는데 내가 널 뭘 믿고 맡기느냐, 이래야 정상인데 라반이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도는 사람입니다. 집에 일꾼 하나 더 있어도 되잖아요. 갑자기 욕할 뻔했어요. 종 하나 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너 라헬하고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어. 너 결혼 지참금도 안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떼어라. 제가 제 식으로 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몸으로 떼어라. 그래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또 하겠대요. 종살이를 하겠대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결혼하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7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라반이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밤이 되었을 때에 방으로 들어가서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삼촌한테 와서, 삼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삼촌이요, 제가 이야기했죠.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요. 머리 기가 막히게 도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곱이 변명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동네 습관이 있어. 우리 동네 풍습이 있는데 언니는 여동생보다, 그러니까 언니가 무조건 먼저 시집 가야 돼. 여동생이 절대로 시집 가는 법이 우리한테 없어. 그리고 너 정말로 라헬을 원하면 7년 또 일해. 그러면 죽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저 같으면요, 하나로 족하고 그냥 살겠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또 그 흥정에 말렸어요. 사실은 야곱이 지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나름대로 흥정을 하는 사람인데 라반의 흥정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 레아와 7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얻은 대신에 7년 동안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14년을 투자해서 라헬을 얻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곁길로 나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라반은 도대체 뭘 믿고 딸 둘을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로 도망온 사람이에요.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드러내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라반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이삭에게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낸 거잖아요. 그때 시집을 보낼 때에 나이 많은 종 하나가 멀리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하란 땅까지 와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잖아요. 낙타에게 보침 다 씌워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빈털터리로 지금 여기까지 도망왔지만 얘 뒤에는 지금 재산이 있는 거예요. 야곱 뒤에는 재산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딸 둘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라반이라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야곱아 내가 라헬 줄게. 그런데 언니를 먼저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약속하자. 이 다음에 너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것 가운데 일부분을 나에게 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재산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을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잔머리를 구를 줄 알고 흥정을 할 줄 아는 이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상사라든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셔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실지 몰라요. 어쩌면 미국에 올 때 어쩌면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올 때에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불평과 원망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야곱을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단련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가깝고 어쩌면 하란 땅에서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란 땅에서는 야곱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믿을만했던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엉뚱해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방법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4년을 기다리세요. 14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그 신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민 초청을 받아서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그 세관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출입국 사무소에서 임시 영주권이라도 도장을 이렇게 뚝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쩌면 그걸 잘 모를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살다가 어느새 보니까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됐고 어느새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녀서 스폰서를 받아야 되고 그 스폰서를 받아서 힘들게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닭공장에서 몇 년 했다. 누구에게서 이렇게 당했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 기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받는 영주권을 나는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지. 그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려 14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 한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14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레아가 아들 낳고 그리고 레아 밑에는 계집종이 있었고 라헬에게도 계집종이 있어서 레아와 두 계집종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성경 구절 볼 텐데요.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라헬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다음에 열두 아들들 중에서도 이 열한 번째 태어난 요셉을 무진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이 다음에 그 설교할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했던 바로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야곱이 삼촌한테 가서, 삼촌 이제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두 번째 7년 노동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다 채우고 났을 때에 나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야곱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가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단순한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라반과의 그 관계에서도 불편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미 14년 동안 불편한 거예요. 7년 전에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가족들이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나는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나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정작 내 재산은 없어요. 물론 하루하루 먹고는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열하나를 낳고 그리고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분명히 먹고는 살았는데 가장의 입장에서 집안 살림을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을 보니까 세상에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삼촌과의 그 관계도 불편했지만 나름대로 사는 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라반은 이 야곱한테, 그래 14년 동안 수고했다, 너도 네 갈 길 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한몫 띄어서 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상적인 생각이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라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또다시 6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라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라반의 모습을 발견하기 전에 야곱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14년을 고생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자기 입으로 나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 하도록 할게요. 라반은 절대로 이 야곱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해요. 라반이 야곱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참 좋은 말 같지요? 이게요, 라반이 야곱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 야곱아, 떠나긴 어딜 떠나. 지금 지난 14년을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재산이 무진장 늘어났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 주다?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30초만 곁길로 가서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큰 직장이든 작은 직장이든 사장님이든 아니면 뭐 위에 있는 매니저급이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시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당신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예. 우리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한 커뮤니티, 여기 라스베가스는 이렇게 커뮤니티로 되어 있어서 홈어소시에이션 같은 게 많잖아요. 거기 들어 여러분들이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달 지나고 혹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문을 두들기면서, 아, 당신이 이사를 이 동네 들어오고 나서 우리 길이 깨끗해졌어요, 고마워요. 이 정도 얘기는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싫거나 좋거나 라반이 야곱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도 네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계속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14년 동안 놀림당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에 불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면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니?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삭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해요. 라헬을 데리고 올 때는 라헬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을 때에는 라반이 제안을 했죠. 7년 일을 해라. 두 번째도 7년 일을 해라.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14년이 지나가고 나서 라반이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먼저 흥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흥정이 시작이 돼요. 야곱은 자기 딴에는 잔머리를 쓴 거예요. 아, 이제 떠날 때는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아니 아버님이라고 불렀을래나? 하여튼 뭐 삼촌, 좋아요. 제가 더 일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좀 재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좀 뭔가를 주십시오. 삼촌의 집에 양떼가 있고 염소떼가 있어요. 근데 삼촌네 집에 보면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이 색깔이 단색, 뭐 백색이라고 얘기합시다. 단색으로 되어 있는 양떼도 많고 염소떼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새끼나 염소새끼가 태어날 때에 단색이면 무조건 다 삼촌이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새끼 중에 아롱진 것이 얼룩이 지어 있거나 혹은 큰 점이 있거나 혹은 검은색이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다색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새끼는 날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가 자기네 집에서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대부분 단색이에요. 대부분 단색이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이제 다른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들을 불러요.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우리 집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얀색 단색으로 되어 있는 양과 염소는 다 놓고 혹시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있으면 니네 빨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그래서 니네 집에다가 놔.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백색만 가지고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끼 태어나는 것마다 색깔이 있는 것으로 태어나게 만들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라반은 너 할래면 해봐라. 태어난 것마다 다 백색이다. 왜? 다 백색이니까. 서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야곱에게 수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가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진 것이 태어나고 점박이가 태어나고 막 그랬으니까 결과로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잔머리, 죄를 지려고 하는 것, 아주 나쁜 생각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그때에 이 두 사람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벌받았던 장면을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 내어놓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재산, 금은 보화를 주게 해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을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 너 똑똑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하여금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면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의 계획을 짜고 이 플랜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다 달린 것이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사업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손주들 무럭무럭 자라나가 있고 아직까지는 내 두 다리로 지금 걷고 있고 여러분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고백을 하셨을 때 이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내가 설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단을 치시고 매질을 해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 안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야단을 맞게 하심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됐다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떠날 때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습니다. 나머지 두 여종은 이제 첩이기 때문에 안 부르고 두 아내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두 딸은 친정에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시집살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살고 싶은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꽤나 좀 꾀를 쓰는 사람인데 흥정할 줄 아는 사람인데 당신 아버지는 내 머리 위에 계셔. 나 상투 잡고 흔들고 계시는 분이야. 내가 당해서. 당신 아버지는 월등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지략을 갖고 있는 분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야곱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휴, 기가 막힌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보 그거 알아? 내가 이만한 재산을 얻었어. 이거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거야. Thus God has taken away.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transfer 해준 게 아니라 확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준 거예요. 강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라반이 자기보다 월등히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는 재산을 구할 수가 없었고 재산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함이 인정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던 라반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 번째예요. 라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라반이 가만히 계산하고 놓고 보니까 자기가 손해본 거예요. 자기가 졌어요. 밀당할 때에 서로 당기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야곱에게 당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인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본다면 삼촌 만약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 일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가나안으로 떠날 때에 나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붙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고난받았던 것, 내가 당신에게 당했던 것,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지난 20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목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판단으로 판단하신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실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최소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그렇게 책망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건데? 라고 하는 라반의 아들들이 있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급하게 떠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무려 딸까지 열두를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재산이니까 다 가축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걸 데리고 부지런히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지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켜 주시는데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떠날 때에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고 자기 아내들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배워야 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도대체 무엇에 기대면서 살아가시겠어요? 돈에다가, 직장에다가, 성공, 자식 기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우리 인생은 비참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에서 가르쳐주는 그 유일한 소망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라반이 일단 떠났으면, 야곱이 떠났으면 놓아줘야죠. 놓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옆에서 부추겨서 그랬는지 이 사람도 눈이 획가닥해서 이제 야곱을 따라가게 되는데 바로 만나는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미스바를 경유해서 얍복강으로 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미스바라고 불렀던 곳이 아니에요. 길르앗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7일 동안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가신들 칼을 차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먼저 도망을 간 거예요. 부지런히 따라왔는데 여러분, 아내 데리고 애들 데리고 짐승 데리고 도망가 봐야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달려오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둑 누명을 받습니다. 두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두 개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내 딸들과 손자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려먹고 줄 때는 언제고,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의 누명은 뭔가 하면 라반의 집에 그 가신, 집을 지키는 자기 그 집에 신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하거든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난 안 훔쳤습니다. 안 훔쳤는데 훔쳤다고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누가 훔쳐오지요? 라헬이 자기 마누라가 훔쳐갖고 온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안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야곱이 라반에게 대할 때에 정정당당하게 대하는 모습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점차 많아지기는 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What did I do wrong to you?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 나를 이렇게 추격해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냐? 도둑질 안 했습니다. 의견이 좁아지질 않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해가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개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앞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say anything to Jacob.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럴까요?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야곱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헤어짐의 이별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기도라고 하는데 축복기도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별의 계약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 지역이 본래는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땅인데 만나서 그 계약을 맺은 자리, 이별의 계약을 맺은 자리가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라반이 붙였어요. 근데 이 미스바의 말뜻은 뭔가 하면 watchtower 혹은 watchpost, 그래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감시하는 탑이에요. 감시하는 탑은 올라가서 망대 올라가서 달들 잘들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50절에 나와 있는데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고향으로 가서 우리 딸들을 구박하면 어떡하냐? 구박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아내는 절대로 데리고 있지 말아라. 지금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일은 없지만 그런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내면서 약속 하나 하라는 거예요. 너 절대로 세장가 가지 마.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들 구박하지 마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감시탑.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감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보고 계십니다. 좋은 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얍복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베델을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미스바를 통해서, 그리고 얍복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곱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과 하란과 미스바의 온갖 시련을 다 겪어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얍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의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업사이드다운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교회가 바뀌어져야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베델에 계십니까? 하란에 계십니까? 미스바에 계십니까? 아니면 얍복강에 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다 얍복강 가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가십시오.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이기시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